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드디어 이제 사울이 회심하는 그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이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여 바울로 이제 그 모든 운명과 인격과 인생의 목표와 신앙이 바뀌는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러워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주께서 직접 와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회심시키시며 큰 일을 맡기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껏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추적해오면서 본 바에 의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회심은 그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여기 기록된 사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낌새를 채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여기서 이 사건을 가지고 높이 평가하는 것은 후에 그가 성경상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한 영웅을 생각할 때는 그 영웅이 처음부터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모든 위인들은 그 위인 전기를 읽어보면 태몽부터 다르죠. 그렇죠? 꿈에 용을 봅니다. 뭐 꿈에 뱀 보고 이렇게 태어나면 위인 되긴 아예 글른 겁니다. 불행히도 저희 어머님은 저를 뵈셨을 때 뱀을 봤답니다. 그래서 전 마음에 지렁이를 안 본 게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용두 삼이 그 뒤에 것만 본 거 아니에요. 앞에 건 안 보시, 못 보시고. 그래서 이 벌써 또 센 사람은요, 용도 한 마리가 아닙니다, 벌써. 그죠? 이 용이 뭐 한 아홉 마리쯤. 왜 꼭 아홉 마리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아홉 마리가 와야 센 겁니다. 그 동양에서 그 제일 상서로운 그 동물로 숭상하는 용을 보시면 보통 그려있는 용의 무늬는 발가락이 세 개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 가시든 자세히 보십시오. 발가락이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은 발가락이 네 개입니다. 왕의 무늬에는 중국의 황제만 그 발가락이 다섯 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별걸 다 보고 있죠? 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대통령 하셨던 전 대통령께서도 그의 그분에 대한 전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리시셨을 때부터, 아, 이게 존칭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어려운데. 그 어리시셨던 시절부터 남다른 데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묻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전자에 무슨 두자에 무슨 환자를 쓴다. 그걸 얘기했으면 전자가 왜 그 성씨 중에 전자가 둘이나 있죠. 밧전자하고 이제 그 전 대통령이 써던 전자가 있는 그 전자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별책을 다 봤죠. 들 입에 임금 왕자를 씁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쌈쌈하죠? 알고 봤더니 전시가 센 성시더라고요. 들 입에 임금 왕. 그러니까 왕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벌써 전시는. 박은, 이건 뭐 날샌 겁니다. 나무 목에 촌자거든요. 뭐 나무가 요만하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뭐, 키만 컸지. 잘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정말 어리시셨을 때 정말 그랬을 것이냐? 그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커서 한 짓으로 봐서 어리시셨을 때도 똘똘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데 끝에 잘 됐으니까 그 당시 얘기죠. 그 글을 그 위인전을 써야 됐을 때 잘 됐으니까 처음부터 잘 됐을 거라고 갖다가 쓰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그렇죠? 누가 잘되면 그는 남달랐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그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회사에서 영어로 먹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순 영어 실력으로 밥 벌어먹고 사시는데 그분의 영어 실력은 알아주게 없는 실력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영어를 잘하니까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다른 공부는 안 했어도 영어만은 잘했구나. 가 아니고, 다른 공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는 특별히 못했는데, 그 들어간 회사에서 영어를 맡았던 분이 유고가 생기는 바람에 눈치로 때려잡은 눈글리시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몇 년 하시다가, 이젠, 그죠, 서당께 3년이면 영어 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정말 저 사람이 영어로 밥 먹으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영어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죠. 여러분 자기 전공 갖고 지금 그 전공 살려서 일하시는 분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저 전기공학과 출신인데 원래 들어가면 이 교회 저거 할 때 와서 이 뭐 스피커 하나 놓고 형광등이나 달았어야 마땅한데 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생각을 우리한테서 자꾸 몰아내야 됩니다. 특히 이 생각이 영적인 문제에 들어올 때 우리를 많이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그 자랑거리들과 우리가 받은 바 은혜거리들을 놓치게 해서 제가 유난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꼬집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입장으로 서느냐 하면 이런 입장으로 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4절에 그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에 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말씀만으로 저들을 다 회개시키기에 부족해서 뭐가 거기에 그 보조수단으로 동원이 되느냐 하면 기적이 보조수단으로 동원됐다 그럽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써 지금 빌립 집사가 전하는 내용이 저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그 일조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9장에 나타난 사건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일에 있어서 말로만 하시지 않고 기적으로만 하시지 않고 필요하다면 직접 손을 대서라도 그 사람을 회심시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기록된 사건인 겁니다. 바울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주님께서 친히 심방을 오셨을까? 이런 대목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에게 처음에 산수 가르쳐주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 더하기 5는 8이다. 이거 가르치는데 숫자 개념이 안 들어오니까 뭘로 설명을 합니까? 손가락 3개에 5개를 더하면 몇 개냐? 그래서 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그걸로 잘 안 통하면 그 애가 제일 잘 알아먹을 수 있는 걸로 합니다. 네가 초콜릿이 세 개 있었는데 다섯 개가 더 생겼다. 그럼 모두 몇 개냐? 일곱 개. 야, 임마 왜 세 개에 다섯 개가 됐는데 왜 일곱 개냐? 하나는 그동안에 먹었다. 초콜릿 갖고 해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 그 초콜릿 갖고 한 게 이 사마리아라고요. 사울에 와서는 그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뺨을 세 대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다섯 대 때리고 너 모두 몇 개 맞았냐? 여덟 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을 구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 상징은 가장 구원받기에 완악하고 반대 입장이고 가장 조건이 나쁜 사람의 상징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이 나가서 일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린 바울이 그런 입장에서 부름을 받았을 거라는 건 까맣게 놓고 나중에 일한 것 때문에 바울을 너무 높이 평가해서 이런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역시 바울은 그의 실력과 능력으로 많은 일을 시킬 사람이니까 세상에서도 학문과 모든 능력을 구비케 한 다음에 주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이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간 것도 아니고 사도가 간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가서 스카우트해 오지 않았느냐. 연봉 1억 2천을 주기로 하고 계약금 5억에 특별히 불러왔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그가 처음에 가졌던 것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늘 말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열심으로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한 모든 것들이 나중에 그가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쓰였는가를 연결해보면 자명해집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여기 그가 자랑했던 것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이 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사도로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 연속된 게 없습니다. 해로 여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해로 여겨야 돼요. 그것이 이쪽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갖는 이 뿌리 깊은 오해, 바울은 실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스카우트에다 이쪽에 썼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신자가 신앙생활을 자랑과 승리로 영위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오늘도 다시 그 예를 들어보십시다. 돈 많은 불신자와 가난한 신자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많습니까? 눈치 보기 없기. 누가 많습니까? 물론 신자여야 됩니다. 그러면 부자인 신자와 가난한 신자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많습니까? 같은 신앙이라면, 그러면 기왕 같은 신앙이라면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다 있는 쪽이 낫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틀림없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 가진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권세 가진 사람을 신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부를 축적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불쌍한 영혼뿐이지 그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개념에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구워주고 갚게 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뭐 쓸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하는 일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깨지 않기 때문에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은 그저 구원 얻은 것으로 감지덕지하고 입 닥치고 가만히나 있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적인 활동력과 자신감을 스스로 묶어둔 채 가만히 있는 것이 무슨 미덕인 양 숨어버리는 신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많은 신자들을 올무에 붙들어 맨 것이 없지 않는가 싶어서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서 보십시다. 거기 가면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 297페이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우선 여기까지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인하여 세상적인 힘과 자랑거리들을 감추고 겸손과 온유와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상대방들이 자기를 깔보더라 이거예요. 저건 이 일 아니면 행세할 근거도 없고 이거 아니면 밥 벌어 먹을 때도 없으니까 저러고 와서 아청 떨고 비굴하게 그러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꼬셔서 예수 믿게 해서 먹고 살려고 저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참 웃긴다 이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갖고 와서 짓누르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건 참아주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권세일 때는. 저들이 너희를 해롭게 하고 너희를 괄세하고 조롱해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자랑거리로 그럴 때는 찍소리 못하면서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양보하니까 나를 우습게 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해야겠다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뭐 잘났고 너희가 알고 있는 사람에서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고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세상적 가치로 볼 때 내가 꿀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희의 못난 것 때문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신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너희가 좋은 학교 나왔냐? 나도 그랬다. 너희가 좋은 대학 나왔냐? 나도 그랬다. 난 대학교 입학시험 본 그 해에 사법고시도 1등으로 통과했다. 할 말 있냐? 내가 유진호 박사에게 배웠다. 김구 선생과 딱지치기하고 유치환과 함께 시를 썼다. 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너희는 통 우리가 가진 힘을 모르는구나 이거예요. 너희가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랑하면 내가 그것에서 하나도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문제, 옛날에 내가 가말리엘 문화였고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 그때는 딴 데를 주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닌 것으로 있었지만 그 실력과 능력만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특별히 바울을 회심시켜서 그 실력을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썼다라는 자꾸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이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나오는 말을 봅시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고생한 얘기를 써야 되죠? 여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닌 손해보면서까지 이 일을 한 것이 무슨 일이었겠는가를 생각하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내 의지력이 남다르다는 걸 너희에게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결국 사도 바울이 구별해내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똑바로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자랑거리들을 갖고 있느냐? 난 그거 다 내팽개쳤다. 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갖는 데는 세상의 것으로는 이걸 확보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다. 세상의 것도 갖고 이것도 갖는 방법은 없더라. 난 세상의 것 버렸다. 세상의 것이 뭐냐?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하는 거다. 너 잘났냐? 나도 잘났다. 택시 타고 가는 놈 너만 잘났냐? 자전거 타고 가는 놈 나도 잘났다. 옛날에 이런 노래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하고 여태까지 세상을 지나오죠? 너 잘났냐? 난 더 잘났다. 이게 세상의 생존 경쟁이요. 인간끼리의 자기 증명과 자존심 싸움이라고 거기서 이제 후를 벌고 털고 나온 거예요. 그걸 저쪽에서 볼 때 넌 원래 지게 생겼으니까 기독교로 도망간 거다 이거예요. 넌 이걸로 넌 서울대학 갈 자신이 없으니까 신학대학으로 토꼈지. 이거 현실이기도 해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이 물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사도 바울에게 할 말이 있다고요. 그건 내가 잘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오해됨으로써 내가 증명하려는 기독교 복음이 약화되고 오해받는 게 싫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기독교의 복음과 그가 증거하려는 이 영생의 도리는 그것으로 증명되거나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꿀릴 것이 없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한 일들을 봐라. 내가 얼마나 의지력에 사나 이거 그런 면에서는. 그리고 나를 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헌신적으로 일한 사람이냐. 내가 세상적 가치로 봐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사실 따져줘야 된다. 그러나 내 자랑은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의지력의 사나이고 이타심이 있고 헌신적이었느냐로 나를 평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를 증명하고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달라 이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됐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던 것이 지금 와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바울은 실력 있는 자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스카우터로 오시고 직접 구단주가 오시는구나. 이 개념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보자면 제일 방해되고 제일 못나고 제일 조건이 나쁜 자예요. 그러나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그를 불러내시는데 선생을 보내도 말을 안 듣고 누구를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주님이 와서까지 붙들어 가고야 마시더라. 주께서 그의 불쌍히 여기시는 영혼들을 불러내시는 일에는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게 사도행전 9장의 바울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30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나 보십시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느라. 나를 증명하는 문제에서 너희가 내가 이래서 잘났다 이래서 나는 너희보다 낫다라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건 없다. 나에 대해서 증명할 것이 있다면 나는 못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 광주를 타고 도망갔다. 이건 사나이로서는 창피한 일인 겁니다. 지금 그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와 있는 것은 옛날에 가졌던 그의 실력, 그의 천부적인 소질 이런 것들이 주를 위하여 쓰이는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옛날에 사울은 없어지고 바울이란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진 것을 이것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대조하는 인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무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가 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를 반대하던 그들을 불러온 겁니다. 그 반대하고 적대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죠. 뭐.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사도된 표, 내가 옛날의 사울에서 지금의 바울로 바뀐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주의 사도가 된 표가 뭐냐? 그때 가졌던 능력으로 어느 만큼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본질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 줍니다. 뭐죠? 사도의 표된 것은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입니다. 즉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주를 증거하기 위해서 동원된 방법들을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은혜로우신가, 주께서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분인가를 증명하는 것으로 여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였습니까? 언제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은 겁니다. 그러나 한 번도 형통하거나 승승장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그의 잘난 것이 증명됐겠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자신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요. 여기 어디? 우리가 아는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요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던 자로다 하는 천부적인 자연인이 가졌던 그 우월한 모든 인간의 재능과 실력이 어우러진 모습의 전이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이쪽으로 와갖고 발휘된 게 있냐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냐라고 물을 만큼 딴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바울, 태어날 때부터 준비된 바울,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벌써 어디 보냈다고요? 가말리아레 문화에 보내서 공부시키고 남몰래 과외 공부도 시키고 남몰래 밤새워 공부시키더니 결국 때가 참에 주께서 친히 가서 길동아 일어나라 길을 떠나자.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어떤 사고방식이 있느냐 하면 나는 쓸모없다는 생각이죠. 왜요? 나는 주님이 동대문 가는 길에 나타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두 번 아니라 한 번만이라도 불러줬으면 좋겠죠. 길동아 뭐하냐 그런 게 없다고요 우리에게.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특별히 부르지 않고 믿을래 믿고 말래 말아라. 그래서 내가 붙들었으니까 그나마 천국이라도 지금 가는 거지. 내가 놓았으면 난 꽝이다. 하나님은 나는 관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누가 더 뛰어납니까? 바울에 비하자면 우리가 더 낫죠. 우린 말로 할 때 알아들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나 요한이 온 게 아니라 이 박모 목사가 한 얘기 듣고도 도르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센 겁니까? 설명을 두 번, 세 번 해서 알아듣고 맷 맞아서 알아듣는 사람하고 척 설명하자 아 하고 알아듣는 사람 어느 쪽이 센 겁니까? 물론 여러분이 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그 못났던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도 쓸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더 크게 쓸 수 있죠. 당연합니다. 근데 왜 없냐고요? 여러분이 눈 감고 세상으로 도망가서 그렇습니다. 아니겠지. 절망과 또 하나는 아니었으면 이라는 여러분의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신자들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것과 방불한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주의 자녀된 자로서 승리롭게 걸어가야 하는 인생을 포기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이나 갈 걸 미리 믿어서 주일날 놀러 가자니 뒤통수가 근지럽고 나와 있자니 심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십니다. 필요하다면 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힌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값없겠습니까? 왜 쌀 한 말 푸듯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쌀 하나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자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라도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고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의 울고 웃음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며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기 아까 11장에서 읽은 것 같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냐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바울도 그래요. 그리고 그 스승은 더하죠.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미련하게 굴면 왜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족하면 왜 애타지 않겠습니까? 더 하시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바울 같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결단코 쓰이지 않습니다. 그를 불러낸 주님의 은혜와 실력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을 불러내신 열심과 실력이 그 은혜와 사랑이 그것 이상의 힘으로 우리의 생에 간섭됐고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내신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우리 같은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하신 그분이 우리 생에 찾아오셨고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서 우리를 붙잡아내신 겁니다. 여러분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꺾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꺾습니까? 부인이 꺾습니까? 주님이 꺾어서 여기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이 맨정신에 여기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림도 없죠. 여러분 고집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난 한다면 하는 사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끌어내오셨죠. 이 복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신자들이 종종 놓칩니다. 그리고 누구만 쳐다보고 있어요? 입 벌리고 침 흘리며 바울, 아브라함, 엘리야 박물관에 와서 구경하는 것 같아요. 저게 엘리야다. 침 흘리다 못해 아주 이빨이 빠져요. 그 동일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의 주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 같이 지금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며 누가 여러분 생애를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다메섹 도상의 바울의 회심, 그를 만나신 영광의 주님, 그의 은혜와 자비의 풍성하심, 그게 다 우리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이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긍휼로 함께 하시는 분과 함께 만들어져가는 생애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순종을 그 앞에 바치고 여러분 남은 여생에서 바울이 걸었던 기적의 생애 놀라운 보람과 영광의 생애를 여러분 실제로 누리십시오. 이것을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생에 걸쳐서 찬송과 감사와 기적을 여러분이 셀 수 없이 누릴 수 있을 것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약속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모세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다니엘을 사자 입에서 구하시며 그리고 사울을 회심시켜 바울을 만드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은 것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도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회의와 의심 속에 있지 말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앙을 삶으로 충성된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나타내시는 영광을 목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주께서 펼치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구원의 놀라운 결실들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이 꿇어 엎드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애가 되기 위하여 더 많이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헌신하는 심령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